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유다가 이제 망하지요. 바벨론의 공격에 따라 그 유다가 드디어 멸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오늘 읽은 본문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몇 번 이제 유다를 공격한 바 있죠. 24장과 25장을 보면 그 바벨론이 세 번쯤 그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8, 9년 정도 간격으로 이제 15, 6년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이 24장과 25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24장 1, 2절에 나와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장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음 멸하려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이제 주력 부대가 그 바벨론에서 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제 그 유다 주위에 있던 다른 민족들을 다 모아서 그리고 갈대아 군인들이 이제 거기 합세를 해서 공격을 했던 모양이죠. 여기에는 그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그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이때 이제 왕과 함께 유력한 그 유다 사람들이 잡혀가는데 이제 다니엘이 그때 잡혀간 사람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죠. 이제 이런 위기를 겪고 그 여호야김은 아마 다시 돌아온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죽지 않고 그 6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라고 돼서 아마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죽은 것으로 보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설교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여호야김은 그 이후 왕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악한 영향을 끼쳤던 왕인데 그 흥미롭게도 바벨론에 배신을 했으나 바벨론 손이 죽지 않고 그 자기 땅에서 죽는 것 같은 모양이 여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그 8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다고 되어 있죠. 석 달 왕노릇을 하는데 이제 악한 왕이라고 소개되고 있고 그때 다시 이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라. 이제 두 번째 공세가 여기 그 이제 기록되어 있죠. 왕이 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느부갓네살이 이제 공격을 하러 온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냥 위협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잡아가고 왕궁에 있던 왕의 친척들, 왕을 섬기던 사람들 전부 몰고 가지요. 그리고 13절 이하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 그리고 왕궁 보물들을 다 가지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4절에서 보듯이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 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공세의 결과 예루살렘에는 능력 있는 자들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죠. 자, 예루살렘이 그 명목상으로는 유지되고 있지만 과연 이 나라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할 만한 상태로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9년이 흐르게 되죠. 그게 이제 시드기야 왕의 치세 기간인데 그 9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 읽었던 이제 그 세 번째 공세가 시작이 됩니다. 시드기야 9년에 시작된 일이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오랫동안 이제 그 성벽을 성문을 닫아 걸고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이제 토성을 쌓아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죠. 대략 그 버틴 기간이 18개월 정도였다고 이제 하니까 절대 항복을 안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포로뿐만 아니라 포위뿐만 아니라 그 3절에 보면 기근이 심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1년 6개월쯤 지나니까 기근이 심해져서 성경의 다른 기록들을 보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거름더미를 뒤지고 또 부모가 자식을 삶아먹는 일들이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항복을 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고 4절에 보면 드디어 성벽이 파괴되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나서 이제 그 팽팽하던 그 전쟁 상태의 변화가 생깁니다. 왕은 이제 가까스로 도망을 쳐서 여리고 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중간에 바벨론 군대가 지키고 있다가 이제 잡아가게 되고 결국 그 림나 저 북쪽에 있는 도시에 그 바벨론 왕은 북쪽 도시에 그 와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로 잡혀가서 그 우리가 읽은 대로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왕은 또 누나를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8절에 이어서도 그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함락이 된 지 한 달 후에 그 시위대장, 이제 근위대장을 그 느부갓네살이 보내죠. 그래서 그 도시를 없애버려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없애고 왕궁을 없애고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성벽을 전부 무너뜨리는 이제 그런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14절에서 봤던 것처럼 그 여호야긴 왕이 잡혀갈 때 그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은 다 잡혀갔는데 그 이후에 그 이 9년 후에 마지막 그 바벨론의 공격의 모습을 보면 그 유다가 그렇게 그 무기력한 모습만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18개월이나 포위된 후에도 그리고 심지어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 상태에서도 항복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항복을 해서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항복을 하지 않은 채로 성벽이 파괴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밀려서 지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묻게 되죠. 과연 예루살렘은 어떤 힘을 근거로 이렇게까지 버티고 있는 것일까? 옛날에 망해도 금방 망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 번 공격을 받고도 버티고 있는 힘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 유다가 이대로 가다가 멸망할 거라는 것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 많이 알려졌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어차피 멸망할 것을 왜 이렇게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멸망해가는 방식으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성경의 전개를 보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얘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바는 멸망이라는 사건 그 자체에 그 무게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멸망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과연 이 15년의 기간 그리고 세 번이나 공격을 받으며 버텨온 이 시간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시간이었을까? 또 그리고 이 일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본문을 통해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다라는 나라의 멸망을 보고 있는데 이 나라의 멸망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나라의 멸망이라는 사건으로는 잘 읽히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그 옛날에 유대라는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특별히 알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우리에게 지금 어떤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 나라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보여주지도 않죠. 그렇다면 과연 이 유다라는 나라의 멸망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하는 것인가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어떤 나라였는지를 돌아본다면 그 관점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에게도 찾아질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죠.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그리고 분열된 이후에 유다도 그와 같은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지금 지속되어 온 셈입니다.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를 갖고 이제까지 지탱해 온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멸망은 누가 멸망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와 같은 정체성을 지닌 존재가 멸망하고 있다, 멸망이라는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존재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있죠. 유다란 나라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는 여전히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고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인 신자들이 이제 그런 정체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렇게 보면 교회와 또 교회의 구성원들인 신자들에게 이 멸망은 어떤 사건으로 기억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것처럼 이 나라의 멸망은 일의 끝장이 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이루신 관계의 종국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과정이라고 우리가 누누이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멸망이라는 또 다른 사건을 이제 겪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런 참혹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이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살면서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오랜 잘못이 누적되어서 나라의 멸망에 비견될 만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공동체의 잘못이 누적되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대신 겪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즉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펼쳐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저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를 갖고 이 일이 주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과연 이 사건들은 어떤 의미, 어떤 의미를 담아 우리에게 이야기를 걸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멸망이 여러 번 경고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경고된 대로 나라의 멸망이 실현되고 있는데 여러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이나 바벨론이 쳐들어왔겠죠. 자,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은 누누이 경고되었던 일이죠. 그리고 그들이 지나칠 때마다 나라가 거의 망할 만큼 흔들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지금 본 것처럼 8년 또는 9년 사이의 기간이 중간 시기로 남아있죠. 자, 이 기간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다라는 나라의 이 공세 사이에 바벨론의 공격 사이에 있던 이 기간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어떤 기회였을 것입니다. 자, 어떤 기회였을까요? 유다가 다시금 돌아설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죠.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고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를 그들은 얼마든지 다시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돌이켰다면 아마 두 번째 공세, 세 번째 공세로 이어지지 않고 유다라는 나라의 운명은 좀 달라졌을 것이죠.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지금 이 나라의 멸망이라는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라를 끝장내시겠다는 의미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열어놓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은 다만 8년이라는 기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공세 때도 여전히 열려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으로 가보시죠. 예레미야 2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1082면 어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 21장 1절에 보듯이 왕이 이제 왕의 신하들을 예레미야에게 뭐 보냅니다. 자, 용건은 2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청을 하면 들어주실 것 아닌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지금 아마 그 포위를 당하고 있던 그 2년 가까운 기간에 벌어졌던 일로 보입니다. 공격자들이 돌아가게 기도해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청을 하죠. 그랬더니 4절에 그 하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이 이 성 가운데로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마음 바꿀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바벨론과 싸우려고 무기를 그 성 밖을 향해 겨누고 있지만 그 무기들 다 모아다가 가운데 쌓아놓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손을 들고 있고 강한 팔로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노와 분노와 대로로 너희를 칠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성 안에서는 전염병이 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드기야의 말씀을 안 듣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이제 나라를 멸망시키시겠다는 것인가? 좀 더 깊은 사연이 있어 보입니다. 8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희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백성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자, 지금 풍전등화 같은 시기입니다. 나라는 망했다고 여겨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전히 예루살렘 백성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있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 항복하면 살 것이고 너희가 이대로 버틴다면 전염병으로 칼로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그 예루살렘 앞에 두 길을 열어놓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마지막 대공세 이제 이대로 있다가는 나라가 망하게 될 이 위기의 시기에도 지금 그 예루살렘 사람들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는 생각이 다른 모양입니다. 자, 왕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때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너희가 마음을 바꾸면 좋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바꾸신다면 우리가 안 망할 텐데 라고 지금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내 얘기를 알아듣는다면 너희가 이렇게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까지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이상 순간에도 여전히 그 백성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허락하고 계신 중입니다. 즉 멸망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멸망의 순간, 이 일촉즉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께로 돌아갈 길을 여전히 열고 계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38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입니다. 여기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 비슷한 상황대의 이야기로 보이는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8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방금 읽었던 말씀 끝부분과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그 예루살렘의 고관들, 그러니까 왕 옆에 세력을 가졌던 자들이 몹시 듣기가 싫었던 모양이죠. 4절에 보시면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이르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이게 말이 됩니다.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예레미야의 말은 항복하자는 말이니까 이런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고 죽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그 왕에게 고관들이 와서 그렇게 청을 하니까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5절에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자, 고관들이 세력이 세서 시드기야 왕이 별로 힘을 못 썼던 모양이죠.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당신들 말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응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6절에 있듯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라고 되어 있죠. 예레미야는 줄에 달려서 구덩이로 던져집니다. 그런데 물구덩이였는데 물이 없어서 진창만 있어서 일단 목숨은 건졌다라는 얘기가 여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냥 예레미야가 조용히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로 넘어가 보면 왕은 그 예레미야에게 뭔가 묻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14절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대로 망할 것이냐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마도 아무도 못 보는 사이에 이제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것 같죠. 지금 왕의 왕은 과연 이대로 살면 좋을지에 대해서 걱정을 했던 모양인데 그 고관들 계속 싸우자고 하고 있는 고관들의 이제 의견을 이제 묵살할 수 없었던 모양이죠. 예레미야는 왕에도 여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노라.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19절에 시드기야 왕이 내가 항복을 하면 지금 먼저 항복을 한 유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유다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해서 내가 몹시 학대를 받을 것 같다. 그래서 항복을 못하겠는데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답한 내용입니다.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항복해도 위협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드기야는 그의 얘기를 듣고도 아무 의견의 변화를 갖지 않고 다만 걱정거리는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별 얘기 아닌 것 했다라고 해서 목숨을 살려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 대화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왕은 지금 고관들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죠. 그리고 바깥에서 지금 바벨론 편으로 넘어가 있는 유다의 정적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결단도 내리지 못하고 있죠. 그 왕은 이 모든 사람들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만큼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그에게 이야기해줘도 아무런 그 행동에 변화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문제 삼고 있으신 것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독립투사 같습니다. 절대 바벨론에게 항복할 수는 없다. 우리는 버틸 것이고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몹시 씩씩한 모습을 보입니다. 기근이 오든 전염병이 오든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앞에 있든 항복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참 이상한 씩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내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신 데에서는 전혀 씩씩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씩씩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그 유다 사람들 사이에 관심이 그리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이후에도 반복이 됩니다.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다시 그 열왕기 25장으로 넘어와 보시면 22절에 이제 예루살렘이 전부 붕괴되고 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총독을 세우죠.
그 25장 22절에 보시면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라고 해서 이제 총독을 그 예루살렘 위에 있는 미스바라는 지역에 총독을 세우는데 거기 이제 남아있던 자들이 그 몰려들어와서 이 총독을 죽여버리죠. 그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총독이 그 예레미야와 똑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24절에 보면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 말을 하죠. 그랬더니 25절에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그 말이 듣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해서 바벨론 끈아풀이 된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죽여버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죽이면 어떻게, 그 다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하를 읽어보면, 그리고 다른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총독을 죽이지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죠. 심지어는 총독 편이었던 사람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대로 있으면 우리가 보복을 당할 테니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그 애굽으로 도망가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무언가 하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길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멸망의 순간까지도 살 길을, 살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지만 이들은 그때까지도 그 말씀을 들을 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무엇을 중심으로 이들의 삶이 펼쳐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들이 그 이 멸망의 와중에 결사항전을 했던 것처럼 그들은 정말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제로는 죽음으로 뛰어드는 것 같은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바벨론에 죽는 사람들은 한 명도 이제 삶은 별것 없으니 죽어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항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들이 살려고 했다면,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려고 했다면 예레미야의 경고를 귀 기울여 들었어야 했을 것이죠.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죽기 싫어하는 이들은 죽음의 길을 자초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억지로 자결하는 것처럼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피하겠다고 마음먹고 죽음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보자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이런 멸망처럼 이제 이 그 죄의 무게가 누적이 되어서 더 이상 돌아설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고난의 내용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이 벌어질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결정들이 누적되어서, 아니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누적되어 일어나는 결과일 때가 많이 있죠. 자, 그럴 때 그처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여길 때, 내가 정말 그 지나올 수 없는 곳까지 도달해버렸구나, 더 이상 어찌할 바를 없는 자리까지 몰려 들어오게 되었구나라고 그 생각하는 그 지점에 우리는 이들이 한 행동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우리 삶에 뭔가 큰 문제가 있다고 여길 때에, 그리고 정말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이들처럼 행동하면 곤란한 것이죠. 이들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한다면 절대 문제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것을, 아,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순종의 방향을 정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만 이 멸망이라는 시간, 이 심한 고난이라는 이 경험이 비로소 그 값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그렇게 돌이키지 못한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이들은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사건에 나와 있는 15년의 시간의 결과였던 것이죠. 한 번도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있지 말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문제를 바라봤던 사람의 이해도 이 현장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꺼내놓으신 주제에 귀 기울였던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예레미야의 삶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예레미야 애가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구약 1143면어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굉장히 특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때를 잘못 만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인생에 한 번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게 된 바람에 선지자로 끌려 나왔고 별로 본인은 원하지 않았던 것 같죠. 그리고 선지자로 와서도 한 번도 제대로 된 청중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말만 하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고 잡아 가뒀고 없애려고 했죠. 그런 와중에서도 그는 지금 이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 이때, 나라가 곧 멸망하게 될 이때에 과연 무엇을 마음에 품어야 하는지를,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제대로 알아봤던 사람입니다. 과연 그는 이 똑같은 시기를 다른 사람들과 겪고 있으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예레미야의 예가를 통해 우리가 몇 장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를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다면 이 고난의 시기에 그 눈이, 그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야 하는가. 예레미야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이 처한 형편을 정말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를 아낀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리고 예레미야를 지켜야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보다 훨씬 깊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여기 지금 슬피 울고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은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자신이기도 합니다. 이 아름답던 성이 어찌 이렇게 되었는고, 지금 성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이 되어서 탄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은 9절로 넘어가 보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9절부터 나오는 것은 그 예루살렘이 화자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되어, 예루살렘 성 자신이 되어 그 고통을 정말 같이 겪고 있죠.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나 나의 환란을 감찰하소서. 자, 성전이 무너지고 궁궐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무너져버린 지금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는 모양이죠. 13절로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자, 불이 내 뼛속 깊이까지 들어와 활활 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이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으므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의 탄식이기도 하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되어 하는 탄식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누가, 예루살렘의 운명을 누가 슬퍼하고 있는가? 그 나라를, 그 성을 지키겠다고 목숨을 걸고 있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선지자, 이 선지자야말로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을 정말로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겪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슬픔만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대면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인 것이죠. 그것이 2장 1절부터 나오는 그의 통곡 속에 들어 있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무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관심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귀를 기울이는 자가 없죠. 그런데 지금 선지자는 이 일을 겪으면서 이 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계속 반복됩니다. 주의 진노라는 말이 반복이 되죠. 우리가 왜 일을 겪고 있는가? 이것은 주의 진노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버리셨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의 발판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들은 성전이 있으니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만은 주께서 지금 당신의 발판을 발로 허물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이 일을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을 겪으면서 그냥 성이 멸망한 것보다 더 깊은 사연을 보고 있는 것이죠. 2장 8절에 가보시면 이 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그 손길을 지금 예레미야만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 앞에 고난을 겪는 일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일이 2장 11절로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장 11절부터의 화자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 이 고통을 겪게 하시는, 이 고난을 가져다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13절로 가봅니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자, 딸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처녀 딸 시온이라고 부르고 있죠. 누가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있는데 누가 이 일을 보고 눈물을 더 많이 흘리고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거민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죠. 그러나 그들의 눈물보다 더 큰 눈물은 이들을 딸로 삼으신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 사연을 알고 있죠. 이 일로 정말 마음 아프신 분이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은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겪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을 선지자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던 이 상황 속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의 마음이 다 있던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의 마음은 훨씬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 마음이 편안하고 이 일을 받아들이는 것만도 아니죠. 20절에 보시면 이제는 다시 선지자 자신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 젖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길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만 그러나 이 고난은 선지자에게도 몹시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는 것을 알지만 그는 이 일을 겪으며 예루살렘을 대신해서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지만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끝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지금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이런 통곡으로 그치지 않고 3장에 가보면 또 다른 면모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3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처음 나오는데 그것은 나라는 단어죠. 나. 자, 제가 몇 절 읽어볼 테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 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셨으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을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자, 앞을 보면 선지자가 아무도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선지자가 하는 말로 보입니다. 나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것은 그저 자신의 사역에 열매가 없음을 괴로워하는 선지자만의 발언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0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에게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같고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사자같이 행하고 계십니다. 몸을 찢으시고 이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화살로 맞추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 나는 누구일까요? 예레미야일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나는 선지자이죠. 근데 여기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만 했던 나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는 하나님께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나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여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저를 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외로움 속으로 몰고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마저도 저의 적이 되셨습니다. 자, 누구의 말로 들리십니까? 신약을 알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예레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장면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는데 왜 이런 때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예루살렘이 다 멸망해도 저는 지켜주시겠죠 라는 그런 소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한복판에 이 고통을 더 깊이 절감하며 이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죠.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왜 죽는지 모르고 죽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우리보다 힘이 세서 우리는 망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운이 나빠서 기근까지 생겨서 우리가 굶어 죽는구나 그렇게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었죠. 지금 이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실 수 없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맛보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 그 일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선지자가 그 일을 알아보는 사람으로 그 현장에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장면에 이 일이 무엇으로 고통스러워야 하는지, 무엇이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이 고통당해야 하는지 그 고통의 이유를 알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사람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또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이르러서는 이 백성들, 이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들의 고통을 당사자가 되어 겪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 어둠의 자리에서 겪어가고 있는 경험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지자의 여러 고백을 거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를 잘 몰라도 우리가 찬송으로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구절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1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 입을 땅에 티끌에 댄다는 것은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 처분을 받아보아라, 달게 받아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수도 있겠다. 왜 우리 소망을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이제까지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대하셨던 분이 아니냐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우리 삶의 근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지탱해온 근거이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근거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그렇게 쉽게 입에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슬픈 노래를 통해 여기까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 자신의 인생이 몹시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굳이 내가 여기 이것을 보고 살아야 하는가 싶었을 것입니다. 비단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었겠죠. 예레미야라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이 나라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바벨론에게 무릎 꿇는 것이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도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이런 때 태어나서 이런 꼴을 봐야 하는가? 차라리 내 어머니가 나를 태어나지 않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예레미야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탄식했을 법한 그런 인생을 그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나는 건강이 좋아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이 자리까지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하루하루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죠. 그 고통을 다 자신의 삶에 담고 있습니다. 이 괴로움을 다 담고 이 일의 무게를 전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에 방관자로 관객처럼 서 있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자신의 탓도 아니지만 이 일에 함께 있기로 한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치시는 것으로 받기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감내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도 이러한 멸망의 시기와 같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탓이 아닐 수도 있죠. 나는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로 했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려고 했지만 우리는 예레미야 같은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 탓이 아닌데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내 평생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예레미야처럼 이와 같은 멸망의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혹 그런 일을 겪게 되신다면, 그리고 예레미야처럼은 아니지만 나도 내 어리석음과 탐욕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무게를 지나쳐 내게로 넘어져 무너뜨려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끝장을 내시려고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처럼 그 일의 무게를 제대로 음미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자들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탄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탄식하고, 그리고 이 자리를 남의 자리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내가 겪어야 할 자리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정말로 삶을 보증으로 삼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얘기를 우리 인생을 걸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일이 아니라고 우리를 이렇게 더 깊은 자리로 인도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알아볼 수 있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날이 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일을 함께 짊어지고 아파하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된 나라가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일은 몹시나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고통스러우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알아보는 자들이 없이 이 일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소수의 자들이, 하나님께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아파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마음 합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